아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의 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문맥적으로 서신을 작성하고 있는 사도는 현재 로마에 있고 그 사도 곁에는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티도라는 사람이 투옥된 사도 바울을 섬기고 있습니다. 에바브로티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 사람입니다. 멀리 떨어진 로마에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소상하게 알게 되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서신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서신이 지금 빌립보서이고 이 서신 작성이 끝나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이 서신을 다시 빌립보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25절부터 다루기로 하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빌립보서가 쓰여지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를 만난 지 12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수감되어 있는 사도를 지금 섬기고 있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영적 필요가 있어서 또 어떤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어서 곧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낼 계획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디모데라는 사람을 살펴볼 텐데 그를 다루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의 특징적인 어떤 표현 하나를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이 표현이 상투적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지나치는데 19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과 24절에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아빠는 자기 아들을 주 안에서라고 지었어요. 이 주 안에서라는 이것이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성경에 은혜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표현에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9절에 나오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또는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 말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 사도의 말로 고백으로 감안한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 안에서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님을 힘입어 굳게 순종하여 주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주 안에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 내가 바란다. 내가 직접 가게 되는 것 주 안에서 확신한다. 주님의 다스림을 알고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한 가운데 내 생각으로 내가 보기에 선해서 좋아서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는 것 또는 내가 지금 정치적인 상황과 어떤 것과 상관이 없이 내 개인적인 확신이 지금 나는 무죄 방면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언젠가 곧 빌립보 방문할 것이 다가 아니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이것을 감안한 가운데 나는 디모데를 보낼 것이며 나는 지금 사형에 처해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24절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9절의 사건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는 수장으로서 최고 권세로 인식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가 하면 세상과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는 최고 권세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주 예수님이시다.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였어요? 네로 황제. 그는 15년을 다스립니다. AD 54년에서 68년까지 다스리는데 그가 황제가 될 때 17살에 황제가 됩니다. 지금 서신을 작성할 당시에 네로의 나이는 24살 또는 25살입니다. 그가 54년에 즉위해서 1년 뒤에 55년에 의붓동생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합니다. 59년 정치적으로 간섭한다고 모친 아그리피나를 살해합니다. 62년 아내 옥타비아를 살해하고 주후 65년 정치스승인 세네카에게 자살을 명령합니다. 이 사람이 네로입니다. 생각보다 성격 파탄자인 폭군입니다. 지금 사도바울은 AD 61년경에 투옥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이 네로의 성격장애, 폭군적인 기질에 대해서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 재판이 정당하게 진행되리라는 것 보장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를 자기 삶의 최고 근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라는 이름을 초월하는 상위 권세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이시고 그 주 예수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몇 주 전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다루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는 구절을 다루었더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큰 도전, 감당하기 힘든 어떤 도전, 그리고 자기 존재를 뒤흔드는 어떤 공포와 무서움 가운데 모일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절로 돌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실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우리는 떱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가운데 희한하게 직접 간접적으로 학습 과정이, 학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뚜껑을 열어보면 허약한 존재인데 그가 지금 현재 상위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최고 권력으로 군림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진리에 접하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15년간 로마 황제로 최고 권력을 누렸던 그는 어떻게 끝나는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분의 속성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의 속성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께서 어느 개인의 삶 가운데 문을 닫으시면 그 어느 개인에 대해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지 못해요. 네로가 15년 통치하고 31세가 되었을 때 원로원으로부터 그의 폭정에 시달리던 원로원 구성원 전체가 네로를 향해서 국가의 적, public enemy로 선포해 버립니다. 이 네로는 68년 6월 8일에 로마를 탈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면 닫을 사람이 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향해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월 9일 로마를 탈출한 그는 파온이라는 해방노예가 소유한 별장에서 자살합니다. 이 패턴은 역사 가운데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것이 반복될 거예요. 네로가 가졌던 권세가 엄청나게 확장된 어떤 인물이 등장할지도 몰라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생명을 담보로 우리의 신앙을 버리라고 회유할지도 몰라요. 공포를 자아내게 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그분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바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며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19절에 나오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그냥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합리적인 생각에 디모데를 빌립보에 다녀오게 해야 되겠는데 며칠 계획으로 또 무슨 목적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보내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 익숙해요. 그런데 사도는 19절에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8장 12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구절을 소개했더랬어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것을 권유했더랬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익숙해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 맡기면 나의 자유를, 기쁨을, 나의 열망을 제한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왠지 그분과 의논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의 삶에 순을 행하시고 지금 내가 열망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차원에서 나의 열망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 목자를 알지 못한 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어둠에 다니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말씀을 대했던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지금도 그 착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나니 무슨 말이에요? 내 심령 가운데 나의 내면에 소원을 불어넣어가면서 때까지 기뻐하시는 목적을 따라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간섭을 개입하심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주님의 의견을 충분히 구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기도의 양을 많이 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 꼭 생각, 잊지 말아야 될 생각은 주님께서 선하시다. 나를 향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구원받은 나의 삶 가운데 선하신 손으로 지금도 뭔가를 진행하고 계시다. 열심으로 그분께서 일하고 계시다. 지금 내가 내리고자 하는 이 결정 선택 가운데 주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없다. 좋으신 주님께서 지금 간섭해 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마음을 염두에 두고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디모데를 다룰 차례입니다. 이 디모데를 다루고 있는 19절에서 24절의 이 문맥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좋은 습관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강조했다시피 문맥 가운데서 지금 내가 눈길을 두고 있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입니다. 19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 마음을 품고 또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이 전체 맥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이 문맥적인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에바브로디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여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종이 된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일까? 그럼요. 어떻게 표현되었을까?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17절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를 뭐라고 제가 설명했죠? 부어드리는 제사. 사도 바울의 생애에 적용하면은 목베임을 당해서 뚝뚝뚝 떨어지는 피가 빌보 사람들의 믿음의 제사와 섬김 위에 더해지는 것. 그래서 빌보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완성되는 것에 내가 도울 수만 있다면 나에게 가장 귀중한 권리인 이 목숨을 내려놓는 그 낮아짐을 기꺼이 택하겠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이 두 위대한 분, 그 밖에는 없는가? 오늘 성경은 일반 사람 소개합니다. 그가 디모데이고 다음 시간에 다룰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우리는 영적 원리나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살아내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런데 주위에서 아니면 내 가까운 데에서 그 영적 진리나 원리를 살아내는 것을 보면은 왠지 나도 그것을 살아낼 것 같다는 확신을 하게 되고 그 가능성 때문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한국 축구에 대해서 수십 년간 있었던 확신이 하나 뭐냐면은 한국 축구는 절대로 유럽 축구를 이길 수 없어 라는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의 신체 구조가 유럽인들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근데 그 신화가 2002년 월드컵 때 깨졌습니다. 그때부터 무서운 줄 모르고. 우리 삶 가운데 성경에 있는 어떤 명령을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살죠. 사도적인 은혜를 받은 바울 같은 사람이나 그런 삶을 살죠. 에바프로디도나 디모데는 우리와 같은,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는 어찌 보면 결손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내적 치유가 많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바 우리 12년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란 그에게, 그리고 나이도 많지 않아요. 제가 추측한데 15세 내지 17세에 루스트라에서 사도를 만났고 2차 선교여행에 동행한 걸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12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15이라고, 15살 때 만났다고 추측하면은 27세? 지금 현재. 27세에서 30 그 사이에 있는 그 사람에게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사도의 대리자가 되어서 해결하고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그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0절 봐주십시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뜻을 같이 하여. 이 구절, 이솝스 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like souled, 혼을 같이 하는, 같은 혼을 가진. 아, 이 헬라어 단어 제가 찾아보면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개인과 개인에게 쓸 수가 있지?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인식하는 것처럼 통일하게 느끼고 인식하는 그러한 사람, like souled.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like minded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soul이 같은, 보는 관점이 같은, 느낌이 같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시고 주님을 그리스도의 지체마다 다니면서 그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성시킵니다. 근데 이 아마 결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7살 난 이 청년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like souled. 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디모데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사람. 이 사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를 돌볼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는 자기 일을 살피고 돌보고 대부분 여기서 멈출 때가 많은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마음을 가진 사람 디모데. 이 20절을 표준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 이렇게요. 빌립보 사람들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그런 사람. 디모데였습니다. 22절에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수고하였느니라. 이게 들로서는 우리가 종이라는 표현을 알잖아요. 그래서 동사형으로 된 거예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되어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2장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시만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상기시키는 그 표현입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되어 섬겼다. 이 사람을 나를 대리하여, 나는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가지 못하니 이것을 주님의 다스림 아래 내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 같아서 이 사람을 너에게 보낸다.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그 영적 아비인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이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종이 되어 섬겨왔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래부터 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디모데에 대한 칭찬을 신약에서 계속 읽기 때문에 원래부터 이러한 완성된 사람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한 단어, 도키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이렇게 그냥 이 구절, 이 단어만 가지고 많은 것을 추적해 볼 수는 없는데, 이 도키메라는 단어는 실현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검증된 인격, 이러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실현 과정을 통해 형성된 인격. 디모데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 아는 것이 지금 이 포인트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디모데는 국제가정, 그러니까 국제결혼가정의 자식입니다. 유대인 어머니,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 일단 국제결혼가정 같은 경우에 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은 문화, 종교를 공유해도 가족 가운데 많은 정서적인 불안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유대인은 언제 아들이 태어나면 할례를 행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지금 디모데는 15세 내지 17세 청소년이에요. 청년이에요. 왜 8일째 할례를 못 행했을까? 아버지 때문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10대 청소년이 되기까지 할례를 행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아마 이때는 아버지가 죽고 난 뒤가 아닐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종교가 다를 때 자녀의 삶에 역기능적인 정서가 발달합니다. 특히 이방인 아버지의 강한 말과 행동이 눈물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런 표현이 있고,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있는 사역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과 다른 어떤 진리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사역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원적인 연약함으로 힘들어했구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은 지금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로 갈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왜 두려워하고 뭔가 모험적으로 진취적으로 하는 것을 움츠러들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를 추측해 볼 수는 없지만 디모데는 온전한 가정, 건강한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이 다른 누구보다도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성공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으로 27세 내지 30살 정도 난 이 형제를 보내게 되었을까? 그가 주님 안에서 그의 영적 아비인 사도 바울이 주님의 빛 안에서 사는 것을 보고 그의 삶 가운데 주를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연습을 지속하고 또 지속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르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여러분의 시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과적적인 그런 환경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디모데의 삶 가운데 개입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 걷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보석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짧은 메시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결론의 말씀 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드러나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서신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육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환난을 당했는지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28절에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 이런 마음을 품은 목자들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나 현실은, 우리 조국 교회가 직면한 현실은, 이건 뉴질랜드 교회 가운데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은 이와는 사뭇 그림이 다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지체 하나님의 약물이는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지도자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각 교회마다 정립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약물이를 그분의 소유 삼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금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을 세워서 대리하도록,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목소리를 대언하도록 하셨어요. 소유가 아닙니다. 개인의 소유로 여겨서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물질적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반 대중 매체에도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주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목사인 저에게 이 말을 하는 건데요. 저 여러분은 옛날에 중세시대 때 사제 계급과 사제가 아닌 일반 사람들, 그렇게 나누었던, 마치 구약의 제사장 그룹이 있고 일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처럼 그런 계급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문자적인 적용을 하자면 목사님 저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외 없이 가정이라는 구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자녀 관계, 여기서도 보면은 작은 공동체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진짜 소유권자이신데 나의 뜻을, 나의 꿈을 내가 원하는 말로 그 아이의 인격과 꿈과 의견 존중함 없이 강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작은 단위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가 아닌 주님의 뜻을 벗어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 34장 8절에 에스겔 당시에도 이 시대적인 요구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진실한 목자가 그때도 희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 목자들이, 주님께서 분명하게 내 목자로 세워둔 제사장, 선지자, 왕, 지도자들 있었을 것입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 반면에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 반대의 영을 가진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되어 섬겼나니라. 이 시대 시대전 요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힘을 다해 추구하는 사람, 종경 공동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사람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사람을 이렇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디모데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든지 상관없이, 어떤 환경 가운데 출발했든지 상관이 없이 주님 안에서 완성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주 안에서 큰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거룩한 진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